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선글라스 끼는 걸 참 좋아합니다. 눈이 부셔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기도 하지만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참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안경은 갈색 렌즈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차를 타고 야외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운전을 하면서 물론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봤는데 탁 트인 전경에 굽이굽이 나타나는 나무들, 벌판, 너무너무 세상이 아름다워서 계속 너무 멋있다, 어쩜 이럴 수가 있지? 야, 저 색깔 좀 봐. 계속 탄성을 지르고 가고 있었는데 그 차 안에 있는 다른 친구들은 그저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그래 그러기만 하고 있는 거였어요. 저 혼자 너무 오바를 떠는 것도 이상한 것 같아서 한번 안경을 벗어보았더니 어머, 안경을 벗었더니 펼쳐지는 세상은 분명히 똑같은 광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냥 밋밋하고 평범한, 그냥 항상 보았던, 그냥 그저 그런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안경을 썼다가 벗었다가 썼다가 벗었다고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다가 제 친구에게 제 안경을 전해주면서 이걸 쓰고 한번 봐봐 권했습니다. 제 친구가 제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더니 와, 정말 이쁘다. 와, 정말이네. 그때야 저의 탄성을 이해하고 같이 감탄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 제 친구가 안경을 쓰고 있지 않거나 저와는 다른 색깔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았다면 제가 바라본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은 성경을 기록한 제자가 어떤 일정한 안경을 쓰고 그 안경을 통해 바라보는 그 세상과 역사를 해석한 그 결과물입니다. 성경뿐만이 아니지요. 이 세상에 어떤 책이든지 영화든지 그림, 사진 이런 모든 작품들은 저자의 세계관, 저자의 안경을 이미 전제로 깔고 만들어진 작품들입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저자의 작품 안에 어떤 의도, 어떤 메시지를 이미 내포하고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 글에 노골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밑바닥에 깔려있는 저자의 전제들, 그 전제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히 이해할 때 우리는 그 작품을 보다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우리는 열왕기서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솔로몬의 이야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에 나오는 솔로몬 이야기를 묵상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저자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으며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묵상이 보다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본문을 저자의 관점 전에 본문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20절에서 25절까지는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때에 얼마나 화려했는지, 얼마나 풍성했고 그리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 26절에서 28절까지는 그때에 군사력이 말이 얼마나 많았는지 보여주면서 군사력 또한 대단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가 어떤 업적을 이뤘는지 솔로몬의 개인적인 지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째 단락인 20절에서 25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5절까지의 단락은 독특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20절과 25절이 짝을 이루고 있고 21절과 24절이 짝을 이루고 있고 그 안에 22절과 23절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의 말씀이 가운데 들어가 있고 그 겉에를 21절과 24절이 감싸고 있고 마지막에 20절과 25절이 커다랗게 이 단락을 감싸고 있는 그런 동심원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20절과 25절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네,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으며 평안히 살았다는 이야기가 20절과 25절에서 나오고 있죠. 우리가 한층 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1절과 24절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네, 엄청난 영역의 땅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방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그 나라들 다스렸다는 내용이 21절과 24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안에 있는 22절과 23절은 어떤 말씀인지 같이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골이요, 굵은 밀가루가 60골이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아멘. 네, 먹을 게 솔로몬 왕궁의 하루 식물이 하루에 소비되는 식물이 엄청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솔로몬의 왕궁의 그 규모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잘 먹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구조는 히브리 문학에서 아주 흔하게 발견되는 구조입니다. 이 본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런 구절을 그냥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잘 살펴보면은 감싸고 있다는 그런 구조를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것은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운데 두고 점점 강조하는 보다 덜 중요한 것들을 가장자리에 두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운데 핵심으로 집어넣는 그래서 이 20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단락은 그냥 평범하게 그냥 나열되는 본문이 아니라 각 구절 구절에 강약 조절이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덜 중요하다면은 이 시기에는 20절과 2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때는 모든 백성들이 뭐 어떤 특별한 왕족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이 다스릴 때는 다 즐겁게 먹고 마시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아주 행복하게 평안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한 단계 안에 들어가서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외국의 조공을 받아서 그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해서가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조공을 받아서 이렇게 나라가 부유했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맨 가운데 있는 22, 23절에서 말하는 거는 이렇게 많이 풍성하게 잘 먹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 여기에서 그 강은 유브라데 강을 얘기합니다.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라는 표현은 이 유대 나라에서 이 유대 민족에게 특별한 표현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저자나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이런 북이 영화가 이러한 땅의 회복이 바로 하나님, 오래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거구나. 라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는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이 부귀 영화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얼마나 말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당시 부와 군사력의 상징이었죠. 이 말을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29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는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이 어떤지를 보여주면서 특별히 지혜라는 단어와 지혜의 동의어가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네, 지혜와 총명, 넓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넓은 마음인 그 아량 있는 마음, 관대한 마음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방대한 지식, 아주 박학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지혜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은 동의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한 단락에서 불과 6절에 달하는 한 단락에서 8번이나 지혜와 같은 동의어가 반복이 되면서 솔로몬의 지혜로 이룩한 업적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앞에서 살펴봤던 본문과 같은 맥락에 놓여 있는데요. 열왕기 3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한 다음에 그 이어지는 유명한 두 명의 장기를 대하는 그 재판 과정이 나와 있고 4장에서는 솔로몬의 정체와 강요들, 그 행정기구들과 그리고 외교, 국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 개인의 지적 업적에 이르기까지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 왕국 발전의 원인이 솔로몬 자신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나의 소유, 내가 누리고 있는 안정, 내가 이룬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성취들이 주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주권을 인정하며 돌려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역사의 주역도 바뀌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왕으로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이 아침에 묵상하며 찬양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그러면 한번 저자의 안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는, 본문에서 표현이 나오지 않은 그런 숨어있는 배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열왕기서는 언제 쓰여졌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어졌을까요? 이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기 때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대선을 치르면서 날마다 뉴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뉴스를 통해서 아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사건의 역사를 알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열왕기서는 그런 뉴스처럼 그날그날 있었던 얘기를 들려주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 열왕기서는 이미 어떤 역사가 다 완료되어져 마무리되어져서 어떤 훗날 그 지점에서 앞에 있었던 역사를 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이때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바벨론 포로기 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땅도 국가도 주권도 없이 지금 머나먼 이방인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인들 사이에서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때에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포로 사례를 경험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 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고 끌려가서 이방 땅에서 대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바벨론의 신이 여호와보다 강하단 말인가?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었는가? 도대체 이 포로된 상황에 희망은 남아있는가? 열왕기서는 이러한 믿음의 위기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포로된 땅에서 그저 그렇게 날마다 하루하루 그렇게 그냥 살아갈 것인가? 이런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었던 청중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의 지나간 과거가 이래였습니까? 우리는 왜 이런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었는지 점검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일종의 반성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일종의 경각심을 주는 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저자의 안경을 쓰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도록 합시다. 청중들이 누렸던 이 영화, 부귀영화. 청중들에게 솔로몬이 누렸던 이 부귀와 영화.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이 본문은 얼마나 놀라울까요? 어쩌면 이 본문은 그들에게 마지막 자존심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땅도 나라도 주권도 없이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들려져서 오늘 우리의 본문. 솔로몬은 하루에 식비를 얼마나 쓰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다스렸으며 이웃나라들에게 어떻게 조공을 받았으며 온 나라 백성들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을 누렸다는 겁니다. 이 포로된 땅에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이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이 포로들에게 이 저자는 솔로몬 시대의 그 부귀영화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들에게 꿈의 나라고 가슴 설레는 가슴 터지게 내 나라 내 주에게 과거에 이러했노라고 외치고 싶을 정도로 엄청난 영광스러운 나라의 그 모습을 이상적인 나라를 지금 저자가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이 포로들에게. 저자는 이 열왕기서 저자는 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포로된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며 손상된 민족적 자존심을 어루만지고 현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을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전혀 반대입니다. 인간의 부귀영화가 아무리 화려하고 그 위용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토록 부귀영화와 권력을 누렸던 왕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바람 앞에 안개와 같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저자는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마치 에스더서 처음 부분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의 부귀를 보여주는 본문과도 비슷합니다. 에스더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이 짧은 구절에서 그 저자는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극도로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오히려 그러한 표현들이 얼마나 우스운지 인간의 영광과 인간의 권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인지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이러한 포로기에 포로된 청중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는 저자의 의도를 안고 읽을 때 이러한 메시지를 더욱더 강하고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저자는 솔로몬을 이 굉장히 위대한 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열왕기서를 통해서 볼 때 1장에서 11장까지 살펴볼 때 이 저자는 솔로몬이 지금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지금 우리의 조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우리가 포로가 되어 포로가 된 이 상황이 그 이유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솔로몬의 실패를 통해서 지금 청중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서 26절에서 우리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6절에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구절에 역대기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말 외양간이 병거가 1,400대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죠? 4만이 아니라 1,400대라고 역대기는 오히려 적게 얘기하고 있죠. 이 열왕기가 굉장히 솔로몬이 말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해서 부각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부터 차근차근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통독해 오신 우리 독자들에게는 이 부분에 이르러서 의아함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서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들은 결코 병마를 많이 갖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도 말라고 했고요. 이어서는 왕이 될 사람은 아내를 많이 두지도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엄청난 업적을 얘기하고 있는 이 단락에서 이렇게 말이 많았다고 열왕기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4장까지 이르는 동안에도 저자는 곳곳에 하나님의 뜻에 살짝살짝 못 미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복선으로 깔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였다는 점 그리고 솔로몬 열왕기상 2장에서 솔로몬이 여러 정적들을 제거하지요. 제거를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나라가 견고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기사가 끝나는 11장 말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대항해서 대적들을 일으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견고해진 나라가 결국 여호와께서 세우신 대적들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말을 많이 하고 악화적이 있었다는 것, 아내를 많이 두었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자주 나타나셨다는 말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결국 솔로몬이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위대한 왕조차도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솔로몬의 왕국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자의 이런 의도를 우리가 알고 앞으로 열왕기서를 읽게 된다면 부분 부분마다 깔려있는 복선들을 발견하면서 아 여기서 솔로몬이 못 미치고 있구나. 여기서 솔로몬이 지금 걸렸구나. 우리는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는 먼저 아브라함 시절에 아브라함 시대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한 인간의 능력이나 탁월함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세상의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성공을 하면서 마음껏 승승장구하는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가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을 때 그 나라는 그 왕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나와서 또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도움을 간구하며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두고 또 나의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 간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그 간구의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세상의 지혜, 세상의 권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경건함,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겸손함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인지요. 또한 혹이라도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 영화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와, 솔로몬, 하나님이 주셨더니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렸고 지혜를 누렸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 영화에 100분의 1이라도 주십시오. 하나님, 솔로몬이 누렸던 이 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본문을 읽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이 저자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당장의 필요와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우리 마음의 경건의 회복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특성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참 너무너무 귀한 찬송을 들려주셔서 오늘 본문과 오늘 말씀과 너무도 부합되는 그런 찬송인 것 같습니다.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포로기 때의 백성들을 향해서 저자는 우리가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이 아침에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함께 주신 말씀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다시금 돌려드리며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아침에 하나님을 구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합니다. 하나님,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끝까지 이뤄내시는 성취하신